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7절 한 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31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31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 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뭐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참고하셔서 봐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 선교사인가? 누가 선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경화 선교사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경화 선교사님께서 사역 보고와 간증을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설교했었는데,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대한 구도 속에서 선교를 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선교이고 영혼이든 개인이든 국가이든 민족이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누가 선교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 이병철 선교사님 와 계시고, 우리 이제 심소재에서 얼굴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인데 캄보디아의 임정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서, 저 두 분만 선교사인가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인이라는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독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단어잖아요. 과부의 독자. 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단어입니까?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남편처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같이 울어주는 일 외에는 해줄 어떤 것을 해줄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던 예수님 행렬과 딱 마주칩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외길에서 딱 마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딱 두 마디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딱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어기셨습니다. 하나는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전통 유대법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 관습은 장례가 나면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 아들은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우 형제 병원에 갔을 때도 이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 주보 안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주보 안쪽에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마주쳤는데 이 슬픔의 현장이요, 부활의 현장으로 바뀐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모든 동기와 원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수만 명의 허기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허기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 선교사님 탄자니아를 생각하고 탄자니아에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우리 임정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캄보디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전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교회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나가서 일상 가운데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저절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7절 본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펼쳐놓으셨을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했지만 에베소서 3장 7절이 지금 유치부부터 모든 본문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다메섹 언덕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순간이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다메섹 언덕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순간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때문에 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사도나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곧바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누구인가? 첫 번째,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누가 선교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누구든 모두 다 선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온 인생을 투자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타 문화권에서 특정한 나라, 특정한 대상을 섬기는 특정 분야의 전문 선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나의 선포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다. 이 소리가 작아지시네. 나는 커지고,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다. 한번 옆에 불러보십시오. 선교사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옆에 선교사님. 갑자기 달라지죠? 달라지죠? 막 이병철 선교사님 막 이렇게 쉽게 부르다가 갑자기 누가 나에게 선교사님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확 다르죠? 제가 누구 한번 대표로 불러드릴까요? 선교사님 이름 드리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랑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모를까?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만나봐. 이분 만나면 너 우울증 고칠 수 있어. 이분 만나봐. 이분 만나면 너 그 고질적인 너의 아픔 치유될 수 있어. 내가 그분 만나서 이렇게 해결된 거야. 그분 만나봐. 나도 그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너 그분 만나봐.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이 해결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할 선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선교적인 삶, 선교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 선교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선교라는 너무 좁은 협의적인 선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우리 지금 유치부 아이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선교사다. 이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6년 전에 한습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습은 저에게 선교지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습으로 보내실 때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어떤 땅으로 가잖아요. 탄자니아도 가시고 캄보디아도 가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6년 전에 한습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를 그냥 가봐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선교지로 보내는데 내가 꿈이 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셨고 세이비어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교회를, 하나는 성경의 교회고 하나는 현실적인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의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교회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로 저를 부르셨고 파송했기 때문에 한습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한십이라는 선교지에 파송할 때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분의 꿈을 실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섬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면 반드시 한 영혼, 한 가정, 그리고 한 습 공동체 위에 그리고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로서 또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웃음, 우리가 웃는 것,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 이 모든 하나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먹을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 만나서 대화도 할 것이고요, 이야기도 할 것이고 다 할 것입니다. 왜 하느냐? 선교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제가 이곳에 우리 임정환 선교사님도 와 있는데 나중에 해보면 알지만 임정환 선교사님이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가서 뭐 안 했어요. 그죠? 프로젝트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나라 국민이 돼서 그냥 살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처음에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명섭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아니고 지난번에 그 간증하셨죠. 정명섭 선교사님 우리 선장이거든요. 선장일 때 배에서 자기 선원이 이제 죽는 모습을 본 겁니다. 배에서 선원이 죽어가는데, 죽는데 이 선교사님 손에서 이제 선원이 죽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는데 기도밖에 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파괴하면서 역으로, 아, 기도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젊었을 때 그토록 생각했던 아프리카 땅에 내가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않고 내가 적어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면 같이 살면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이든 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는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 2 했습니다. 오늘 이제 3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골격 뼈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복음을 정돈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딱 정돈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2장을 딱 넘어가는데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알았으면 12장부터 15장까지 살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살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가 1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살아라 한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한 장이 딱 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무슨 말이 있느냐, 아무개에게 문안하고 아무개를 추천하고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37명이 나옵니다. 29명은 로마교회 성도들이고 7, 8명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은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 이름 37명을 씁니다. 바울이 왜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에서 복음의 뼈대를 말하고 살아라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 이름을 썼는가? 여러분, 거기에 호명된 37명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1, 2절에 보면 베베가 나옵니다. 3,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 한 가정 가정들에 대해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37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건물이 남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 남는 것도 아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남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결국 평생을 통해서 남긴 것은 복음과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에는 37명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면 6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60명의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선교사고 제자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란 사람 얘기를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이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1956년에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어느 섬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산압기로 유명한 아오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소식이 딱 끊깁니다. 그런데 곧 들려오는 소식이 처음에는 그들의 실종, 두 번째는 참혹하게 5명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 선교 한번 제대로 못하고요. 이 5명 청년이 총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반격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비보를 듣고요, 미국이 들끓습니다. 우리가 아프간 사태에서도 보았지만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를 위해서 그 땅을 밟았다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요, 여론이 선교 정책과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따라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섯 명의 선교사 아내들이 모두 그 땅의 선교사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지독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섯 명의 아내가 다시 그 땅으로, 왜? 아우카 부족은 여인들은 안 죽여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아우카 부족의 전통 때문에 그들은 부족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리고요, 아우카 부족이 결국 이 여인들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중에 부족원 중 한 사람이 죽었던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러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남편들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혹독하게 선교 정책과 그 무모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판의 글을 실었습니다. 죽은 것도 소홀한데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런데요,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썼던 일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주시고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십시오. 저는 오래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대학의 일기였고 그것을 그 기자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다섯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네 명이 목사가 되고 한 명이 전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요, 다섯 명의 순교자 중에 한 명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목사가 됩니다. 뭡니까? 드디어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선교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내용이 창끝이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게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가 절정일 때에 하나님께서 휘튼 대학 출신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누구인가? 선교사는 예수 없는 땅을 향한 예수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세 번째, 선교란 장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어느 곳 장소로 부름받기보다는 우리는 사람에게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곳에 어제 제가 심소재에서 제 제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자들, 제자들 지금 몇 가정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고 선교지였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지나왔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고 지금은 저와 함께 동역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곳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한수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삶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오늘 저녁 이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이야기를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1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살아라,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선교사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 선교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